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당연히 문체도 매우 간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쨌든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마가복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수 탄생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가문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출생과 관련된 어떤 그 징후 또는 직접적인 증거 정도는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가복음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의 어떤 매우 그 영적인 탁월성 같은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관한 소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등장하시기 전에 관한 어떤 소개는 없었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등장 이후에는 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주목을 끌만한 내용들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실은 보면 그 증언 하나하나가 매우 좀 그 의외의 증언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능력 많은 사람 이 이렇게 가졌을 법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마가가 전하는 좀 독특한 관점과 어떤 그 방식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간결성 속에 또 그러나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 이런 이제 마가복음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또 마가복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우 세련된 리듬과 어떤 선율과 또 그 많은 그 가산말을 가진 그런 찬송보다 우리 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게 되는 우리 뭐 찬송 1장, 뭐 5장 또 그 밖에도 매우 간단한 찬송이지만 그런 찬송을 우리가 공동체가 다 함께 부르게 될 때 더 이렇게 진한 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 여러분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찬송이지만 정말 몇 절을 노래하는 것 못지않게 더 때로는 더 크게 이렇게 감동으로 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서로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묘사가 좀 더 자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다가도 또 이런 그 간결한 어떤 이런 증언들을 이렇게 대하면 도리어 이제 오래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와 또 깨우침을 얻게 되는 일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이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저자의 의도가 보다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갈릴리 나사렛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제 사실이고,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이 요단강이었다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단순한 이야기에 어떤 또 내용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덧붙이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내용으로 좀 앞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서에는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이제 덧붙여진 그런 이제 내용들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의 그 사복음서가 다 똑같이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그 예사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그 여러 면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그저 똑같은 관점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들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같이 똑같이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어떤 내용이 뭐 누가복음에는 없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무슨 뭐 마가복음에는 없고,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뭔가 그 묘사하는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 기독교 당시에 그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잘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선 그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약속되었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로 사실은 그 복음서가 내용을 채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요한에게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특히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그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그 상징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사실은 좀 숙고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례 요한에 의하여 영향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그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요한이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첨가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대했는가 그런 점과 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를 또 하나 가질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말씀 좀 찾아가 보시죠.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 성도가 갖는 어떤 그 연합의 의미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중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의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아래로 들어가신 것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 된 인간과 동일시하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가 죽음을 이기신 것 또한 우리 역시 또 죽음을 이기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게 되는 그런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인 스승이요 또 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을 우선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중요한 것이 누가 더 우월하냐 높으냐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로마 압제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은 소망이나 희망이 참 보이지 않던 그런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갖는 한계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요단강 물 속으로 이렇게 내놓음으로 해서 물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품고 있었던 어떤 소원과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주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우선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이 마가복음서의 증언은 여러분 다시 마감서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증언들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일도 아주 담담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럽니다. 내용은 간결하지만 그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그 하늘의 증거를 가지게 될 때는 성경은 보통 이런 표현으로 그 사실을 묘사하곤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증거되곤 하죠. 이것은 보통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드러나는 보통 일반적인 표시이기도 하고 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을 재빨리 알아보는 것에 대한 그런 또 일반적인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당시의 상황을 그런 정도로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이 갈라졌다입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하늘이 찢겼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여러분, 열린 것은 얼마든지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찢겨진 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돌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묘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담을, 끊어졌던 관계를, 쌓였던 그 담을 허물고 다시 소통하는 그 문을 여시는데 이렇게 여셨다는 거죠. 잠시 열렸다 닫혀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닫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례받으신 주님이 하늘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 성령이라는 어떤 그 표현에서 그 노아 방주 때 이렇게 그 다시 이제 돌아온 비둘기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그 비둘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그로부터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이를테면 그림 언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온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이 비둘기가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의 임재가 함께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후에 행하게 되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세상을 볼 때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고 하늘과 그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우리 늘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라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멀리 거리감을 두고 그러지 말고 되도록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장면 전하는 대단히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럽다 못해 어쩔 땐 좀 다소 좀 충격스럽습니다. 지금 이 그 성경 이해를 좀 이렇게 해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다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따라가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사뭇 이렇게 좀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2절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성령이 예수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뚫고 들어오신 예수를 이제 몰아내셨답니다. 어디로 몰아내셨는가? 광야로 몰아내셨답니다. 잘 이해시켜서 안내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제로 몰아내셨다입니다.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그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일까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저 대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서 주시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우리 그 어떤 그 독립의 신앙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을 수행하고 받드는 자로서 내가 서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독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함의 상징이죠. 짐승의 공격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광야는 또한 우리가 겪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고 전하고 있지만 그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평화로운 공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매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존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보면 다른 사복음서에 이를테면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성경 기록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일간의 금식 직후에 일어난 어떤 그 사단의 시험으로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이 마치 40일 내내 계속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과연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는가?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물리쳤죠 라고 대답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멋진 승리의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광야는 40일의 어떤 금식의 과정을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광야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으로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시험은 찾아오지 않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힘 한번 쓸 엄두도 못 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광야는 한번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정말 직면하셔야 했던 수많은 어떤 적대 세력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사단과 그리고 들짐승과 같은 존재들과 대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과 맞서야 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야 했고 또 사람들이 갖는 헛된 기대 그리고 적대감 그 반대 거기에 또 늘 맞섰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광야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만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광야와 같은 현실, 그런 현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시험과 유혹을 그렇게 단번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방점을 찍는 대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들짐승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던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사실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광야는 사단과 들짐승의 공격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사의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그런 삶이 주는 그런 암담함을 겪을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애굽 병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정말 여기는 이제 막혔고 길이 없는 형국이라고 해도 거긴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그렇죠. 길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내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라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현실은 사단과 들짐승들의 영역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모세에게도 전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전했고 기드온에게, 룻에게, 다윗에게,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이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주의 천사가 주의 손길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은 그 여전히 이어지는 그 간결함 속에서도 매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요한이 잡힌 후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로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과 그 기대가 절망이 되는 그때에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저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어떤 일은 눈에 다 보이는 중심에서가 아니고 마치 우리 눈에는 변두리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어떤 미래적 공간, 미래적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바 바로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미움을 부채질해서 더 큰 미움으로 만들지 말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너 왜 상처받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유를 딱 분석력 있게 지적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전에 상처받은 영혼을 보담아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러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져서 세상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곳곳에 신음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 한 사람의 삶의 풍요와 그리고 편리함만을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광야에 내모십니다. 광야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노릇을 하면 그 끝의 결과는 때로는 씁쓸함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은 많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평화와 기쁨이 고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도 함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 인생이 더 깊은 신앙 인생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만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만족, 그런 감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리로까지 내려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새 역사를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든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함보다는 주의 세미한 그런 그 간섭을 맛보고 천사가 도우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셨으니 그 천국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